최근에 제가 핸드폰에 문제가 생겨서 핸드폰 매장에 갔습니다. 핸드폰을 보던 그 직원이 제 핸드폰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갑자기 5G 핸드폰이 새로 나왔고 저렴하고 속도가 아주 빠르니까 계속 5G로 바꾸라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속도가 무지 빠르다, 매우 빠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의 기능이나 인터넷 환경이 사실 부족함 없이 빠른데 그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직원의 꼬임에 넘어가서 핸드폰을 바꿨을까요? 바꾸지 않았을까요? 예,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정확한 것을 좋아하죠. 인터넷도 더 빨라야 하고 또 기차도 비행기도 더 빨리 가야만 합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물건도 더 빨리 도착해야만 하기 때문에 로켓 배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는 스타벅스를 넘어서는 커피숍이 등장을 했는데 그곳은 인터넷 앱으로 미리 커피를 주문하고 매장에 가서는 1초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주문한 커피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매장의 인기 비결은 빠르게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빨리 가는 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과연 빠르게 가는 것, 멈추지 않고 가는 것이 정말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빠르게 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때론 내가 잘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보면 잡아야 할 것을 잡지 못하고 또 돌아보야 할 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빠르게만 가려고 하는 우리들을 때로는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거나 우리가 가려는 길이 지연되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또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멈춤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 중에 매우 급하게 주님을 찾는 한 사람,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있습니다. 그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지만 자신의 딸이 곧 죽게 되었다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로 인하여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모두 뒤로 하고 예수님께 딸을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그와 함께 급하게 이동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는 중에 갑작스러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그 결과 그 여인은 깨끗함을 받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병을 고친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아시고는 그 여인을 찾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키시는 거죠. 오늘 본문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돌이키셨습니다. 여기서 돌이키셨다는 것은 급하게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멈추고 자신의 옷을 만진 이 여인을 찾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장면, 이 여인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치유함을 받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장면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의 장면 가운데 마음이 힘든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딸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와 함께 급하게 가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을 만진 한 여인을 찾고 멈추셔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야이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멈추게 한 그 여인도 원망스럽고 또 그 가던 길을 멈추신 예수님도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늦으면 자기의 딸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과 이야기하는 그 순간 이 야이로의 딸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의 멈추심은 그에게 가장 큰 불행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멈춤의 자리,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멈춤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멈춤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놀라운 교훈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픔과 상처일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 멈춤의 자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의 멈추심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우 위급한 한 소녀를 살리기 위해서 급하게 그 걸음을 옮겨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 때문에 멈추어 서십니다. 그 여인은 12회를 혈류병으로 고통받아온 여인입니다. 혈류병, 유출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여인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은 철저하게 소외된 아주 버림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치는 것이 어쩌면 세상으로 버림받은 이 여인을 고치는 것보다 더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당장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 어린아이를 고치는 것이 12회를 병을 앓았지만 오늘 죽지는 않을 이 여인을 고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자신의 병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굳이 멈춰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아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는 것이 그 여인 앞에서 멈춰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멈추셔서 그 여인을 찾으시고 그 여인은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보면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과 그 결과 자신의 병이 깨끗해진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였다고 여겼던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자녀 삼아주신 그런 말씀으로 그 여인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치유받은 것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이라고, 바로 그녀의 믿음이 때문에 자신의 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 무엇보다 그 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녀의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오랜 시간 그녀를 괴롭힌 병이 치유됨과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딸이라고 그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멈추심은 그녀에게 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멈추심은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어떤 일을 많이 하는지에 관심이 있지만 주님은 그 영혼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있는 것보다 그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어느 학교에 가고 어떤 직장에 가는 거에 관심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형통과 잘됨을 구하지만 주님은 우리 가족과 형제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쉼없이 달려가다 보면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젖어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 멈춤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멈춤의 시간, 그 시간은 때로는 아픔이기도 하고 상처일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내 주변에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시간, 그러기에 그 멈춤의 자리에서 세상이 길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멈추심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가시던 예수님이 한 여인 때문에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실 때 충격적인 소식이 그 자리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께서 잠시 멈춰 서신 사이에, 멈추셔서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는 그 사이에 그 아이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딸은 죽었고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36절이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위중하고 급한 상황 가운데 가던 길을 멈추고 시간을 낭비했다면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 주님께서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이 죽었는데,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과 같은 상황,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으로는 어떤 길도 보이지 않는 이 멈추어 버린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주님을 믿기만 하면 돼,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위로할 수 있을까요? 때로는 그런 말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아무 일도 안 하시다가 이대 와서 믿으라고요? 라고 따지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안내합니다. 성경은 야이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집으로 안내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다는 것은 야이로의 동의와 야이로의 안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27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곳의 말씀으로 알 수 있듯이 그곳은 따라가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28절 상반절에도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끊으시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주님을 처음 찾아왔을 때보다 더욱 온전해진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멈춤의 자리에 찾아온 놀라운 은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믿고 아니면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작은 믿음입니다. 때로는 어떤 것을 믿고 어떤 것을 믿지 않는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멈추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차원 더 높은 믿음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이 없고 길을 알지 못할 때 이미 끝났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한 소녀의 죽음 앞에서 죽음은 정말 완전한 끝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그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알지 못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 그 주님이 나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장 보장된 약속이 없고 눈에 보이는 소망이 없을지라도 주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 믿음 자체가 힘이고 그 믿음이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주님의 멈추심이 우리에게 은혜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장과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어린 딸이 죽음을 맞이한 집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38절에 보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어린 자녀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이 주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일찍 와서 병을 고쳐주어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예수님 잘 모르나 본데 저 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놓은 계획, 우리가 생각한 문제 해결의 방법들, 우리가 생각한 정한 마지막 기한, 기회가 무너지면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고, 이제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그 멈춤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을 데리고 죽은 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살리시죠.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죽은 아이의 소근을 잡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에 손을 대면 굉장히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이는 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손을 당기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니 그 아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체하여서 시간이 걸려서 천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곧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일어남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아팠던 모습으로 일어남이 아니라 가장 건강했던 그 모습으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모습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그 가정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그 선녀의 인생이 멈춰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기대를 넘어선 기적이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멈추심은 끝이 아닌 기적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에 멈춰선 그 자리, 그 자리는 실패와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지 않으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속히 가셔서 이 소녀를 살리셨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물론 그것도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기대 안에서 나타난 능력입니다. 우리의 계획 안에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수준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멈추심은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멈춤의 자리에서 인간의 생각을 넘어가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멈추어 섰을 때,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어떤 길로도 가고 갈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는 능력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를 만나서 멈추어 섰을 때,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가는 길이 멈추어 섰을 때 그를 부르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그 앞에 멈추어 섰을 때 그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멈춤의 시간은 아픔이고 절망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앞뒤가 꽉 막혀서 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멈춤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주요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멈춘 뒤에는 주님이 예비하신 준비된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멈춘 뒤에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멈춤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의 짧은 삶을 돌아보면 여러 번 멈춤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멈춤, 아이의 아픔으로 인한 멈춤, 때론 사역의 자리에서 만난 어려움으로 인한 사역의 멈춤. 이 멈춤의 순간은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돌아보니 그 멈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멈춤 가운데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고, 아이의 아픔으로 인한 멈춤으로 인해서 그 아이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이 멈추었을 때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는, 주님을 믿는 훈련이 되는 자리였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춤의 자리를 허락하십니다. 그 멈춤의 자리가 그냥 좌절의 자리, 슬픔의 자리, 포기의 자리가 아니라 그 멈춤의 자리가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리, 무엇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